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충만한 삶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교사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교사였는데요. 네, 학생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학생 지도를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 나간 학생들, 거리를 헤매고 있는 학생들, 또 경찰서에 있는 학생들, 또 술집에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퇴근 시간도 없고 밤을 꼴딱 새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힘이 들었어요. 자기도 기다려서가 안 오니까 그냥 밤 새우는 경우도 있고, 또 월급이 많지도 않는데 재정 지출도 많고,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아들이 둘인데 불러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교사가 되지 마라. 나는 교사와 결혼한 것을 엄청 후회하고 있다. 그렇게 기회가 있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두 아들이 다 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큰 아들은 고등학교 교사,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교사, 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유는 아빠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빠가 교사로서 하루하루 지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좋아 보이니까 행복해 보여. 아빠는 두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아빠는 교사로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빗나가는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을 바로 이끌어주는 일을 할 때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가슴이 벅차다. 나를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맡겨진 일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신가요? 여러분을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을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웃나라 미디안의 침략을 받으며 괴로움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가 다 때가 되어서 막 추수를 하려고 그러면 미디안 군대가 침입을 해가지고 싹쓸이를 해가는 거예요. 피가 말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이들에게 아픔은 저항할 수 없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반성, 자성의 목소리가 생겼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그 이유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야.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즉시 당신의 사자를 급히 보내셔요. 그래서 그 사자가 찾아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 기드온이야. 기드온은 그날따라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미디안 군대에게 발각될까봐 몰래 침침한 포조드 틀 속에서 조용조용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갑자기 낯선 사람이 탁 나타나서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조심스럽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미디안 군인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아직도 가슴은 뛰지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제가 큰 용사라고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제대로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예? 뭐라고요? 제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앞이 캄캄합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은요? 시도 자체가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기도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나 소심하고 겁도 많고 위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기는 무슨 뭐 전투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누구를 리드해 본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나라를 구원한다고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하약한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잘못 나서면 오히려 기드온만 이상한 사람 되지 않을까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약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됩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의 눈앞에 미디안 군대들의 그 험악한 인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친구들이 야유하며 야 이 무슨 주제에 네가 나라를 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꿈쩍도 안 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기도원을 찾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기도원에 찾아가셔서 이 어려운 과제를 맡기셨을까요? 기도원이 능력이 많기 때문입니까?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리더십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소심하고 의심도 많고 두려움이 많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이 어려운 과제를 맡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용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리더십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약한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하나님은 소심한 사람하고는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나요? 하나님은 능력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항상 힘이 넘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약함도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하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하고 싶지 않아. 피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내 아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변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당신의 강함과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강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어. 다 약할 때 쓰셔요. 모세를 보셔요. 모세가 힘이 있을 때 쓰셨나요? 안 쓰셨어요. 약할 때 쓰셨어요. 다윗이 힘이 넘칠 때 쓰셨나요? 아닙니다. 다윗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어떡해요? 여호수아도 요단강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그에게 다가와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그 위기를 넘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아셔요? 이렇게 기도원, 이렇게 허약한, 이렇게 나약한 기도원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임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저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고 우상 앞에 가서 굴복하지 않고 우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 강하게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쓰시는가?
첫 번째는 왜곡된 자아상을 재정의해 주심으로.
왜곡된 자아상을 재정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죠?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름을 자주 부르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름을 안 불러요.
하나님이 기드온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큰 용사의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아일, 이 말은 힘, 용사 그런 뜻이고, 또 끼뽀르라는 말은 강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용사라는 말은 전쟁에 강한 용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전쟁에 강한 용사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 일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다 아시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느냐? 이 기드온의 왜곡된 이 자아상을 지금 재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넌 약한 자가 아니야. 너는 강한 용사야. 지금 하나님이 재정의해 주시는 실제로 기드온은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은요 보잘것없어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요? 저는 우리 형제 중에서 제일 못났습니다. 그런 나를 쓰시려고요?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한 용사야. 할렐루야.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감이 안 오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자자고 안 맞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맴돌면 내가 강한 용사인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목사님, 저는요 아이고 어려서부터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가난하고 우리 집안도 뭐 내놓을 것도 없고 저는 하나님 나라 일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나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 제가 공부를 좀 해봤더니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들었거나 상사로부터 들었거나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의 자아상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자아상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이상 여러분은 충만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충만함은 없습니다.
심리치료의 대가 맥스웰 몰츠 박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평생 동안 심리치료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결론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심리치료의 목표는 개인의 자아상을 바꾸는 데 있다. 자아상이 바뀌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자아상이 바뀌지 않으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는 나의 아들이요 너는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나 자아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이, 이 자아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힘으로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주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이 자아상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십니까?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요. 기도원이 이제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셔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제 강조해요. 기도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이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끝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 없는 예를 듭니다. 우선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말도 안 되지, 말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에이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고 성취만 하셨나요?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의 메시아로 보내셨어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칼바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딱 다가올 때 우리의 생각도 관점도 태도도 이게 다 바뀌게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쭉 읽고 또 읽다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음성이 들린대.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대요. 저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어요. 그리고 묵상하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이제 다음 넘어가요.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중요해. 언제나 우리는요, 언제나 휘둘릴 수 있어요. 언제나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경광에 뿌리를 내는 사람 휘둘리지 않죠.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장로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실 사업이 힘들어요. 여러분, 파도 쳐요. 평안할 데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얻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을 쫙 읽는데 어느 날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 이 회사가 자기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는 관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관리자라는 깨달음이 오니 그 다음부터는 회사가 조금 어려워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평화로운 가운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만이 충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끝없이 흔들리네요. 끝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이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염소의 끼를 잡고 그리고 또 무교병을 가져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국을 가지고 고기에게도 붓고 빵에게도 부어라. 그래서 국으로 이렇게 다 부었어요. 이게 푹 졌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고기 위에 딱 대는 순간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 빵을 한순간에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순간 기도는 무릎을 꿇습니다. 와, 하나님이 임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니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니 이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자신감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가슴이 막 벅차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용기가 넘치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확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저 미디안 손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막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제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사실 여러분 재판 받아보신 분 있어요? 뭐 저는 재판까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조사받으러까지는 가봤습니다. 조사만 받아도 벌벌벌벌 떨려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 재판정에서 죄수로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죄수가 예? 피고가 그곳에 가가지고 그 왕 앞에서 그 재판관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게 말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겨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확신이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니 하나님과 함께 멋진 승리의 삶,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은 듣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 없어서 낙심하고 누구한테 한 말 듣고 흔들리고 그렇게 수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주와 함께 살아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